자,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드러낸 행동들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은 가장 치열하고 힘든 시간이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피땀 흘리는 기도는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게는 이제 크나큰 이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치열하고 힘든 이 스승의 그 시간에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참 실망스럽죠. 특별히 여러분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함께한 게 아니고요.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심혈과 애정과 당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이 도제식 방식으로 해서 정말 이건 그냥 3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분이 그분과 한 시간만이라도 함께 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과 한 시간을 가진다 해도 얼마나 엄청난 거겠어요.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3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였어요. 잘 함께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리고 베드로는 누굽니까? 자칭, 타칭, 수제자예요, 수제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죠.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빌라도를 보고 또 가르유다도 보고 오늘 베드로 보는데 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어느 것 하나에도 우리가 비껴갈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는다고 막 띵가니까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고 도망가고. 자, 여러분 십자가 직전에 포착된 중요한 장면이 스냅 사진처럼 54절에 이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 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가장 식한 순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지금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걸 시사해 줍니다. 이 멀찍이 따라가는 그 공간적인 그리도 그리지만 그게 베드로의 어떤 마음의 자세고 영적인 태도고 미래의 모습이 다 그게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최측근이죠. 누구보다도 그런 줄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멀찍이 따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망간 건 아니에요. 아직 도망간 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말로 다 토꼈어. 여러분 여기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곧 도망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은 멀찍이 따르고 있다는 거. 위험한 상대죠. 위험한 상대. 여러분 멀찍이 따르는 건 위험한 상태예요. 오늘 시대는 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저는 우리 교회가 확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하냐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저는 사람 숫자에 그렇게 많이 현혹되는 목사는 아닙니다. 진짜가 뭐예요, 진짜. 예. 한 사람이 천의 목을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열 명이면 몇 명입니까? 만 명. 만 명이 모이는 것 같아요. 만 명, 이만 명이 모여도 막, 나중에 보면 다 더 도망쳐버릴 수밖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멀찍이 따라가니라 많은 걸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열정적인 추종자예요. 제자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제자였습니다. 자, 그의 열정이 곳곳에 드러나죠.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야, 대단한 거예요. 자신감이 넘쳐요, 넘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의 장담. 근데 이 말은요,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는 진실이에요. 그런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두려움이, 어려움이 오니까 두려워하고 비겁해지자. 이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식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 인식의 문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요, 큰 소리를 잘 쳐요. 교만은 뭡니까?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면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안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매일 교만을 불불불불 풍기면서 살겠어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을 알아갈수록 말수가 적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내가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잘 못해요, 보면. 자, 주님은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너는 지금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넌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럴 능력이 없어. 곧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의 환상을 확 깨버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잘할 거라고, 남들만큼 할 거라고, 남들보다는 내가, 난 실수를 안 할 거라고. 네. 주님은 베드로가 오래가지 않아서 중대한 실수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요, 늘 연약하고. 네. 조금 늘 불안불안한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도 이 말을 했는데도, 확 깨도록 얘기했는데도 베드로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26장 35절에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요즘 우리말로 하면 손에 장을 찢을지언정.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기도도 제대로 할 거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텐데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그러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해요.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초창기에 열심히 하고 또 은혜를 막 받을 때 보면 나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 없는 것 같고 막 붕붕 떠다니죠. 붕붕 떠다니면 오래 믿은 사람 우습게 보이고. 문제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착각에 늘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중에 약이 없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교만입니다. 이거는 진짜 약 없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또 건면하면, 목사님도 보니까 영권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어려워요. 여기 걸리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연약함이 보이면, 내가 연약하구나. 이걸 아니까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근데 자기 연약함이 안 보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만 보여요. 그러면 어때요?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거. 은혜를 받을수록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계세요. 옛날에 교만했던 모습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교만을 이 못 봅니다. 못 보니까 문제거든요. 와,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지독한 교만이 내 안에 있구나. 이제 이 교만의 뿌리를 뽑는 게 이게 은혜의 가장 이제 세계예요. 깊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교만만 뽑으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 교만의 뿌리가 이게 안 뽑혀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거든요. 변화도 안 일어나고. 이게 지금 베드로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 버리고 다 도망가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려고. 난 목숨 바쳐서라도 주님을 지키겠다.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주님을 의지할 텐데. 예. 네. 자, 여러분, 이 실패의 이제 전조가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죠. 자, 멀찍이 따르게 된 또 다른 전조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멀찍이 갑자기 툭 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살살 그런 전조가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바로 앞 사건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리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멈칫거리시는 거죠. 얼마나 비장한 기도를 드리십니까?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이 엄청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꼭 조금 떨어져 있는 데서 제자들은 이 기도에 동참하지 못해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초기에서 이 엄청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며 거의 죽음의 직전에 간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제자들은 기도 못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46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세 번 그러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문제로 십자가 앞에서 너무 힘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그 고통의 기도 속에서도 이 제자들이 기도 안에서 시험에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하시면서 기도를 깨우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거 생각할 틈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죽음 직전의 십자가 앞에서 그런 고뇌에 찬 기도를 피땀 흘린 기도하면서도 제자들이 시험에 들까 봐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 마음이 여러분들 와 닿으세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이렇게 얘기했으니 어찌하여 자느냐? 저 같으면 너희들 잠이 오냐? 막 이럴 텐데 꿀밤이라도 하나 주고 발로 걷어 차든지 제정신이냐 그러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안타까워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깊이 잠이 들었어요. 40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해서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른 때는 자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 right now, 이 순간.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나를 따르던 스승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그 엄청난 그 수욕의 십자가를 지시하는 그 입장에 지금 전쟁이라도 보통 전쟁이 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어두운 사건에는요, 전조가 있습니다. 전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조. 멀찍이 따라가고 나중에는 도망까지 가게 되는 그 전조가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심각한 상태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괜히 칼을 휘두른 게 아니에요. 말구의 길을 자른 게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을 돕는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도운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 육체적 힘을 써야 될 때가 아니거든요. 육체적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뭡니까? 육체의 힘을 완전히 빼는 거거든요. 육체의 힘이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육체의 힘을 빼야 될 때인데 육체의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쓸 게 있는 게 힘밖에 없어요. 육체의 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지 않아야 할 때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정상입니다.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해요. 여기 깨어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대비를 하라는 것이죠. 곧 다가올 시험, 시험이 다가오니 무장해. 자, 여러분, 이런 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세도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또 고난주간이,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에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참 좋은 타이밍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우리 영혼을 팍 깨뜨려주는, 잠자는 영혼을 확 깨뜨려주는, 우리가 밋밋했는데 십자가의 당금질을 한 팍 하는 시간, 이게 이제 공동체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라고 계속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아, 요즘 자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나 새벽 기도 좀 빠졌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자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막 가게 하는 거예요. 잠이 막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막 깨우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만사를 제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공동체적으로도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느낌입니다.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럼 곳곳에서 기도를 해요. 나중에 만나보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환난을 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최고의 대비는 기도예요, 기도. 무슨 계획을 많이 세우고 무슨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기도 준비밖에 없어요, 기도 준비. 기도로 무장하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겨. 이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베드로는 멀찍이 줄을 쫓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졸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보통 큰 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깨어 기도하면 그대한 시험도 이겨내는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아 놓으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신이 일어나잖아요. 교신, 하나님과 교신이 일어나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때에 사령관 옆에는 항상 무전병이 있습니다. 무전병. 사령관 1등병, 2등병이든지 하여튼 이 무전병이 있어요. 연락병이 있는 거예요. 교신이 본부하고 교신이 되도록, 최전방에서도 본부하고 교신이 되면 사는 겁니다. 지금 보급품 뭐 보내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어디 있다고 그러고, 적들이 또 다 알리면서 이 본부, 예? 하고 연락이 되면서 모든 공급 물자를 받고, 그게 이게 사는 겁니다. 교신이 끊기면 그건 이제 고립되는 겁니다. 그건 죽는지 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기도가 되면, 기도가 되면. 신앙은 한마디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차이에요. 때를 아는 것, 기도할 줄 아는 것, 깨어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요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시험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시험이 없었던 게 아닌데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시킨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폭삭 무너지는 겁니다. 고립된 겁니다. 고립된 거. 영적 전쟁에서 고립돼.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지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때를 알고 깨어 기도하면 시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시험이 오나 겁 없네. 시급 하네. 그거잖아요. 그거. 자, 결국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의 체계입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을 잠시 뜯어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가장 베드로의 결정적인 약점은 unstable, 불안정함이에요. 겉으로는 열심이고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면에 앞장서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베드로의 약점이 뭐냐면 충동적이에요. 불안정한.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볼 때, 밤에 주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또 나서죠. 주여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뭐 걸어오라. 탁 들어갔더니 또 파도를 보고 겁내가지고 막 붕둥붕둥 막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 또 주님이 건져 올리니까 막 완전 뭐 물에 젖어가지고 또, 예. 이 주님을 일을 시켜요.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 억울해요.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또 나서가지고 내 텐트 세 개 지을 테니까 여기 살자고. 예수님 보고 여기 살지? 거기 살면 어떡해요, 여러분. 내려가야지. 최후의 만찬 시도 마찬가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막 고개를 흔들어 대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럼 목욕시켜달라고 그러고. 이런 정지, 이런.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말고의 길을 막 자르지를 않나. 이 충동적이고 열정적인데 불안정한 겁니다. 다혈질이고 이런 막 벌리는데 뒷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종잡을 수 없어요. 종잡을 수. 럭비공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메인 캐릭터가 이 불안정함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에게 주님이 베드로 개바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 왜 이렇게 촐랑거리고 이렇게 정신이 없냐? 좀 반석처럼 흔들림 없는, 좀 요동치 않는 견고한 그런 좀 신앙을 좀 가져라. 열심히 따른다 했다가 어느 날 보면 잠수함 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성숙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정함입니다. 네, 대단한 헌신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열심과 충성은 다른 겁니다. 베드로의 열심은 일방적이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열심이에요. 참 좋으면 막 예수님 하고 막 그냥 텐트 짓고 여기 삽시다 그러다가 또 뭐 하면 막 도망쳐버리는 사람. 그 열심에는 혈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열심인데도 그게 혈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거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 인간적 열심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이를 악물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런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용감했지만 인간적 용기는 오래가지 않잖아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자아이가 와서 너가 예수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를 당장 부인해요. 여자아이 앞에서도 그냥 비겁한 자로 돌변해버리잖아요. 그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는 그 자신감이 또 어디 갔습니까? 한순간에 옹졸해버리고 그렇게 비열하고 그렇게 허약한 인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자기 열심. 그래서 우리는 신념과 신앙, 열심과 충성 이게 구분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1인칭, 나, 내, 내가 이 자아중심적인 거거든요. 베드로를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많아요. 나는 결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자아중심적이죠. 내가 주어잖아요. 이게 자기의 연약한 자기의 세계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예요. 허약한 나, 죄인인 나. 그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충동적인 신앙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열심히 했다가 금방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숨어버리는 아침에는 천국인데 며칠 있다 보면 얼굴이 그냥 또 바뀌었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 하골 꼴짝 빈들에도 빈손 들고 가오리다. 이 곡은 신학교 3학년들에게는 금지곡입니다. 안 부른다고요, 안 부른다고. 하골 꼴짝 빈들에도 빈손 들고 가오리다. 안 간다, 안 간다. 찬송은 했는데, 며칠 지나면 마음이 또 바뀌어요. 아무래도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불안정함은 예측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래. 자,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뭐예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요. 감정의 기복이 적어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예. 네. 안 알아준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고, 욕을 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끄떡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이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의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그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고, 여러분 뭐 신앙생활이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자리 지키는 거고 예배의 자리 생명 걸고 지키는 거고 헌신의 자리 생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거잖아요. 그거 언제나 그곳에 가면 그를 만난다. 반석 같은 거잖아요. 반석. 반석은 어디 뭐 여기 들었다가 저 놨다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반석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도 반석이 되십시오. 예. 왔다가 안 왔다가 막 그러지 말고. 저희 교회는 보면 비 오면요 교인이 조금 줄어요. 조금 줄어요. 워낙 교인이 많으니까 표도 안 나지만 저는 마음이 아리아리한 거예요. 비 오는 날에도 흔들리는 믿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람이 부네. 그래가 빠질 정도면 그거 기도 자리 반석 아니죠. 예. 여러분 아무리 뜨거워도 한순간에 뜨거우면 그건 편 의미가 없습니다. 불은요, 불 받죠. 불 안 받은 사람이 어디서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한때 불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계속 타는 불이어야 됩니다. 계속 타는 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죠, 다. 근데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뭡니까? 계속적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자, 여러분 불안정한 신앙은 언제 주님을 떠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멀찍이 따르는 자의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는 세 번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요. 첫 번째, 부인도요 다양하게 해요. 첫 번째, 그냥 부인. 나 모른다. 두 번째, 맹세하며 부인해요. 세 번째, 저주하며 완강하게 부인을 해요. 아, 스텝이 대단해요. 이 정도 가면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건 인간 말자잖아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기도할 때 졸던 사람, 멀찍이 쫓던 사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수제자가 완전 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갈 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 사건이 벌어져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도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질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도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어. 그 장담과 자신감이 다 어디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돌아보니 베드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부인할 때 예수님 말씀에 닭이 우는 거예요. 그 성당에 성당 높은 데 보면 닭을 걸어놨어요. 닭을 달아놨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미쳤구나,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미쳤지, 미쳤지. 미쳤어, 미쳤어. 여러분 인간이 한번 무너지면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떨어질 때 비참하죠.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신앙이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면요 베드로 이상할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대책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딱 바라보세요. 성경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62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 이게 뭐 엄청난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그냥 통곡이 아니고 심히 통곡. 통곡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냥 운다가 아니죠. 굉장히 심각하게 우는 거죠. 심히 통곡하니라. 정당한 반응입니다. 마땅히 통곡해야 돼요. 이게 가르쳐주다가 다른 점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금방 깨달아진 거죠. 통곡을 한 겁니다. 이건 울어야 되는 거죠. 통곡이 맞아요. 그 죄에 대해서 통곡할 때 통곡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려둬요. 통곡이 있어요, 통곡이. 여러분, 이 통곡을 해보신 적 있어요? 이 통곡. 내 이 실수, 내 죄, 내 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생각하고 통곡. 이 애간장이 끓는 창자가 비틀어지는 통곡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게 정당한 반응이라는 죄에 대해서.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인간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가르도와 다른 점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서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렇게 철저히 주님에게 레슨을 받고 주님과 동거동락을 하고 주님의 애증을인 정말 수제품처럼 정성을 다해서 함께했던 제자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제자, 그것도 수제자가 이렇게 떨어지니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미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하겠죠. 해도 더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되시나요? 그죠?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 정도의 경험, 이 정도의 혜택, 이 정도의 주님과의 동행에서도 이 정도로 떨어졌다면 우리는 더 떨어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뭡니까? 주님의 회복시켜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여러분. 디베리아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감 제로. 언제요? 완전히 절망한 좌절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이거예요. 그래요, 주님. 내가 이제 진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없어져요. 나라는 나 주장이 없어져서 주님이 아십니다. 훌쩍훌쩍 하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나 이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님이 아십니다. 겸손해진 겁니다. 겸손해진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만나죠. 전혀 다른 인물이 된 베드로. 복음서에서 베드로만 보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아, 우리도 정말 소망이 없구나.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만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요. 예.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2장부터 대단하죠. 그 시대에 스스리 퍼른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아직도 종교 기득권에 꽉 기라성까지 서 있는데 그 핍박의 분위기,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것을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그 스스리 퍼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해요.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오, 대단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 당당하게 증언을 합니다.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를 압박해요. 그리고 하루에 수천 명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대설교자가 됩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았던 그가 위대한 대사도가 되죠. 그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내는데 이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다는 전승입니다. 그는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제자로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도상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멀찍이 따르는 길은 위험합니다. 신앙의 미지근한 태도는 유혹에 이미 들어서 있는 겁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는 허락되지 않아요.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깨어. 여러분, 영적인 혹, 인간적인 혹이, 인간적 열심, 인간적 혈기는 다 무너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줄에 매여 그분의 손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져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은혜.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 모세도 기회를 주시고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 이번 고난 중간에 회복의 은혜. 그래 성령에 이끌려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끝에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요. 굳게라는 firm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stand, firm stand. 그러면서 굳게 서라, 굳건하게, 견고하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단어를 많이 써요. 왜요? 넘어지고 깨어졌던 지난 날에 대한 회한을 그가 안고 서신서를 쓰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하게 서십시오. 꾸준히 변함없이 깨어있는 영성으로 멀찍이 따르지 말고 바짝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비아 돌로로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베드로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 투영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